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유 20번째 시간입니다. 당날개 끊어지고 독수리 등에 엎혀 날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우주로 발사된 지 137시간도 아니고 137분도 아니고 137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인격체인 쇳덩어리 하나를 하늘로 쏘아올리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인격과 이성을 가지고 날 때부터 하늘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본성을 가진 아담 속의 인간들을 하나님 나라로 밀어올리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이 세상과 역사와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쉬운 말로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아니 성경은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진술을 하죠? 왜 여러분은 이 역사 속에 던져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안 계시고 창세전에 구원 받았다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지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은 이 역사를 사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입성을 해야 돼요. 그러나 유일신이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는 역시 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요. 유일신이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존재는요. 무입니다. 허예요. 원래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무예요. 없음이라고 할 수 있죠. 없음.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없어야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 없음이 있음의 행세를 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개념은요. 도덕적, 윤리적, 사회법적 악한 행위들, 그런 유치한 것들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없음이어야 할 것이, nothing, 허여야 할 것이 있음의 흉내를 내는 것을 죄라고 해요. 따라서 그러한 흙으로 지어진 인간 측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할 수는 없는 거죠. 없음이라는 존재가 유일한 있음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화목을 도모할 수는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 흙이었죠. 그 흙이라는 단어 자체가 dust, nothing이라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음,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기로 한 그 있음의 흉내를 내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하고 그 모든 행위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나쁜 일을 하는 걸 죄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nothing인 인간 측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 주의는 꽝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역사 내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특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과 공로와 업적을 들이대면서 하나님과의 하늘과의 화목을 꾀했죠. 그게 역사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자만, 휘브리스,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무인격체인 쇳덩이 나로호가 스스로의 힘으로 우주로 날아가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임을 성경이 반복하여 기록하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선악과를 깨물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선악과를 물고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들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늘과 접선을 하겠다고 열심들을 부리고 있는 것, 그것들이 역사란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능력과 자격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자들, 그런 인본주의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존재하게 돼요. 그들의 사고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이 좌정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유의 중심은 항상 인간이에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휴머니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열심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열심과 노력들을 진노의 불로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에서. 인간들은 창세 이후의 역사 내내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애를 써봤어요. 그게 도대체 뭐가 그리 큰 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역정을 내셨을까요? 그거 왜 부수세요? 그때 당시에 과학 문명으로는 아무리 높이 지어봐야 100m 못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겁이 나서 그걸 때려 부수시냐고요. 그냥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참 기특하지만 안 됐다 얘들아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겠구나.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좀 도와주던가. 왜 굳이 내려오셔서 그걸 부수시냐고요. 그게 죄예요. 인간은 없음의 상태로 없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있음을 부여받아 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데 이 없음인 인간이 있음의 흉내를 내는 게 바벨탑 쌓기란 말입니다. 그게 인류 전체의 역사인 거예요. 인간의 잘난 척 하기. 하나님은 그러한 있음의 흉내를 내는 인간들에게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취지로 그들의 바벨탑을 부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인간들의 바벨탑 건설의 시도를 번번이 부수시면서 인간의 무력함을 폭로해 오셨어요. 종교, 도덕, 윤리, 양심 등의 인간들의 선행체계가 인간들의 성숙에 전혀 기여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폭로하시죠. 그리고 이념이나 사상, 교육, 문예 부흥 등의 지식체계도 인간들의 성숙에 전혀 무익한 것임을 아울러 폭로하시기도 했어요. 끊이지 않는 잔혹한 전쟁과 더욱더 흉폭해지는 범죄와 폭력, 빈부의 격차,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의 억지 등이 역사 전체를 검게 물들이면서 인간들의 바벨탑 쌓기가 얼마나 무용한지를 여실히 증명해내고 있어요. 문예부흥으로 열심히 교육해놨더니 인간들이 인간들을 수백만 명씩 죽이고 그 이빨로 단추를 해입더라는 것입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선행체계, 지식체계는 인간들을 착하게 못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행복하게 못 만들더라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 폭로해버리세요. 그러한 폭로전은 오늘날도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인간들은 nothing,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지하시는데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을 애써 묵살한 채 자기들의 가능성과 열심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체들의 바벨탑 쌓기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가 된 한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 유대인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예요, 나. 내가 예수 죽인 거예요. 잘난 척 하느라고. 저는 그렇게 우매한 인본주의자들의 열심 있는 비상, 날개짓을 달개 비상이라고 명명합니다. 달개 비상. 닭 아시죠? 닭은 날지 못하는 조류예요. 날지도 못하는 게 조류가 맞나? 맞습니다. 조류입니다. 원래는 하늘을 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인간들이 닭들을 우리에 가두고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서 달게 나는 능력, 활공 기법이 퇴화됐다 그러죠. 혹자는 닭이 머리가 나빠서 닭대가리라서 나는 방법을 쉽게 잊어버려서 못 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인간들이 그들이 필요한 먹이를 땅에서 주기 시작하니까 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살도록 지어진 인간들이 마귀의 속임에 속아서 날개를 잃어버린 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 땅에 갇혔죠.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땅지, 감옥, 옥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닭들도 날개를 잃고 우리에 갇혀버린 것이죠. 모의 때문에. 닭이나 인간이나 그렇게 활공 기법을 완전히 상실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끔 닭들도 공중을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닭장에 불 났을 때, 그리고 동네 누렁이가 쫓아올 때, 그 주인집 아들이 작대기 들고 쫓아올 때 닭이 날라요. 그런데 그 닭의 날개짓, 그 비상이 곧 가짜라는 것이 들켜져요. 닭은 금방 떨어집니다. 얼마 못 가요. 근데 야생 닭은 많이 날아간대요. 그렇게 닭은 기껏해야 하늘 아래의 공중을, 하늘과 공중은 다른 거예요. 이 공중을 잠시 부유할 뿐이지 절대 하늘을 날 수는 없어요. 닭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히 있는 행위들, 선악과 따먹은 자들이거든요. 입에 물고 있는 자들이 열심히 지금 하늘을 날겠다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착한 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종교 행위였어요. 그것이 바로 닭들의 비상인 거예요. 곧 떨어질 건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닭들이 잠깐 공중을 부유한 걸 갖고 난 하늘을 나는 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나는 새야.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착한 바리새인들만 욕하셨어요. 내려오시더니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그러한 닭들은 자기들이 잠깐 떠올랐던 공중에서의 경험을 자기의 자랑으로 쌌습니다. 차곡차곡. 그걸 자기 의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동경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나는 때때로 날거든요. 자주 날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하늘을 날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착함과 열심을 부리는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닭들의 우매한 열심이 진짜 하늘로의 비상을 오히려 막는 거예요. 닭들은 그렇게 가끔씩 떠올라서 활공에 대한, 활강에 대한 만족도 채우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그 마귀가 뿌려놓은 맛있는 모이도 쪼아 먹으면서 땅의 삶에 집중해요. 마귀가 뿌려놓은 모이는 전부 이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닭들은 하늘을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그게 인간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땅에 던져준 모이가 너무 매력적이고 맛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닭들은 진짜 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러한 닭들을 하늘로 쏘아 올리시려는 분이 그 닭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자기들이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고 펄떡펄떡 뛰는 닭들을 구원해서, 하늘을 날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 닭들을 구원해서 하늘을 날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닭장에 불질려면 돼요? 그래도 잠깐 공중에 있다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닭장에 불이 붙은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그죠? 아니면 뒤에서 몽둥이 들고 쫓아가면 나나요?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아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도. 근데 쉽게 안 고쳐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와서 그 닭을 죽여야 됩니다. 펄떡펄떡 뛰지 못하게. 여러분, 닭장 우리의 닭잡을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전 시골에서 자라서 제가 갈 때마다 할머니가 저 닭을 잡아주셔갖고 그걸 매번 봤거든요? 좀처럼 못 잡습니다. 어떻게 동작이 빠른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죽은 닭을 독수리 날개 위에다 얹어놔야 됩니다. 예수라는 독수리 날개 위에 죽은 닭을 얹지 않으면 이 닭이 자기는 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우리 안을 도망다녀,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비유가 참 탁월해요. 예수님 이후로 이런 비유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닭날개를 잘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라는 독수리의 등에 얹혀지게 되거든요. 출애굽기 19장 4절 보세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들이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못 나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의 1세대 60만 명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3세대 60만 명이 여호수아, 예수라는 독수리 등에 업혀서 공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달라진 게 없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성숙되지 않았다니까요. 똑같은 인간들이었는데 그냥 옛사람 60만을 죽여버리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의 닭들의 우매한 날개짓은 전혀 무용한 것이 아니에요. 닭들은 자신들의 공허한 날개짓을 통하여 그러한 자아현실과 자아성취의 시도가 무용한 것임을 깨닫고 독수리의 날개 위라는 은혜의 필연성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여린 닭날개짓을 통하여 아, 나는 스스로 날 수 없는 자구나를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그리고 그러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이 오롯하게 그 마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구약과 신약의 매기묘 내러티브인 거예요. 구약은 너희들 달기야를 폭로하는 거고 신약은 그래서 은혜로 덮을 거야가 신약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옛것과 새것의 비유가 그 전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비유예요. 본문 5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것으로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옛것과 새것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열된 7개 비유 전체의 요약이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7개 비유를 쫙 말씀하시더니 이걸 다 이해했느냐 다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다 깨달았느냐? 자,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7개 비유를 다 공부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 비유를 다 깨달으셨습니까?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그 비유를 다 깨달으셨습니까? 1시간 반씩 하나씩 설교를 했는데 다 깨달으셨습니까? 네, 일부 때는 그러하오이다 그러던데. 깨달으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비유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제가 그 7 비유를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오늘 비유로 넘어갈게요. 그래야 이해가 쉽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좋은 땅이 되자였나요? 땅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휘경기의 땅은 스스로 기경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누가? 갈아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땅이 되지 자꾸. 좋은 땅이 되자가 아니라 우리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마칠 수밖에 없지만 진짜 좋은 씨, 하늘의 밀알인 예수가 그 땅에 들어오셔서 그걸 갈아엎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으로 만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있어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뭐였어요?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너희들이 판별하지 말라는 뜻이죠. 내가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 판별할 거니까 니들이 알곡과 가라지 분별하여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알곡으로 완성해내시는 그 가라지 사이에서 알곡으로 완성해내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그 비유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세 번째로 겨자씨의 비유는 현실 속에서의 천국의 그 은닉성, 숨어있는 천국의 은닉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닉성을 설명하는 비유였고 네 번째 비유인 누룩과 밀가루의 비유도 역시 은닉되어 있는 누룩이 밀가루에 은닉되어 있잖아요.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그런 은닉되어 있는 천국의 완료성과 종결성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비유였죠. 이미 천국은 완료되어 있고 종결되어 있기 때문에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대로 실패되거나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죠? 천국의 완료성, 종결성이에요. 그건 곧 구원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주체성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너무 훌륭한 성숙이나 성취를 열매로 내어놓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 완료되고 종결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침노하여 천국이 퍼덕이는 날개짓 속에 있는 이 닭들을 침노하여 들어와 죽이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침노하여 천국이 그들을 침노하여 결국 영원한 천국 사리가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임이 그 비유들 속에 담겨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겨자 나무처럼 부푼 빵처럼. 다섯 번째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역시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닉성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옛 자아와 이 세상을 부인하는 자로 살게 되는 성도의 세상 살이에 관한 비유죠.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비유인 진주 장사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 비우심의 은혜,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진주 장사가 발견하고 목숨까지 다 비워버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다 비우심의 은혜와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체되심, 진주가 진주 장사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진주 장사가 진주 보화를 찾아다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편애, 예정, 그것을 설명하는 게 진주 장사와 진주의 비유잖아요. 역시 천국의 완료성, 종교성에 관한,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같은 이러한 신학자들의 과정신학, 뭐 그의 책 과정과 실제 같은 책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요즘 그 화이트헤드에 굉장히 경도되어 있는데 그거 참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 수시로 변하고 성숙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에 의해 목적도 없이 계획도 없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 신학자들과 신학생들이 전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들이 사회 개혁 운동하는 신학생들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어떤 과정 속에 있는 역사와 하나님을 도와서 그 역사에 개입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어디에서? 개혁주의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철실이 필요해요, 이거는요. 개혁주의 안에 개혁이 필요해요. 요즘 저에게 이메일로 신학생들이, 이제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와요. 세계 각지에 있는 신학생들이 질문을 해오는데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그들의 질문을 읽으면요, 마치 제가 군대에 처음 갔을 때 신병훈련소에서 제 그 훈련소 동기들을 바라봤을 때의 그 안타까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나. 어려, 너무 어려갖고요. 근데 그들이 신학생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간 쪽에서의 그 무력함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비유죠.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이미 하나님의 그물 속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좋은 고기가 그 그물 안에서 좋은 일을 해서 좋은 고기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물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이건 좋은 고기, 이건 나쁜 고기로 분류해낸다라는 게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란 말이에요. 역시 예정인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있는 그런 제한된 세상이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의 분류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음을 주지시켜주는 비유인 거예요. 이상 일곱 개의 비유가 전부 무엇에 관한 비유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전부 무엇에 관한 비유예요. 12장에서는 지금 유대주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은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은 13장에서 이 유대주의를 박살내는 비유를 일곱 개를 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전체 12장, 13장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맥을 이해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맥 속에서 이해를 해보란 말이에요. 일곱 개의 비유가 전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유대주의를 공격하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의 제한성. 유대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한으로 부풀려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nothing, 없음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요? 나에게는 의지가 있는데? 예, 의지가 있는데 그건 제한된 자유의지예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물컵이 주인에 의해 여기서 여기로 옮겨지는데 이 안에 사는 물고기들이 이 안에서 사랑도 하고 전쟁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일을 하죠. 그러나 이 안에서의 물고기들의 행위가 주인이 여기서 이걸 일로 옮기겠다라는 그 뜻에 영향을 못 미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건 자유의지가 아닌 거예요. 제한된 자유의지. 제한된 자유의지가 무슨 자유의지예요, 그게. 하도 자유의지, 자유의지 하니까 제가 제한된 자유의지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지. 인간은 자유의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끌려가는 거예요. 물컵 속에서. 그런 인간 자유의지의 제한성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천국의 완료성과 인간의 무력함. 인간이 무력하기 때문에 천국이 완료되어 침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에 기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의 허망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관한 거잖아요. 일곱 비유가 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냔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비유를 다 깨달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내러티브 속의 마지막 비유로 결론을 맺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5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잘 보시면요. 이 마지막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권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가 이 비유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비유들을 다 깨달았다면 너희들이 젖어있는 구약의 유대주의라는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새것과 옛것이 어울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성경의 독자, 즉 성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한 해석에 대한 중요한 키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어구예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 즉 율법을,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이 유대교의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와 대조하여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어구를 사용하시죠.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건 악당 아니에요? 근데 왜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들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인 서기관의 직분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구약을 오해하고 있었죠. 지켜야 구원받는다로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율법은 지켜서, 제사는 지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구약을, 성경을 오해하고 있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게 인류 전체인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내가 비유로 얘기해줬잖아. 일곱 가지 쭉 이야기해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경을 이렇게 봐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서기관이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왔는지 아시겠죠? 너희들은 지금 서기관이 되어서 성경의 박사들이 되어서 성경은 이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죽여! 라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진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서기관이라면, 진짜 서기관이라면 너희들은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 복음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 역사를 이렇게 이해해야 돼가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천국의 서기관, 즉 성경과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전해야 하는 성도들은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꺼내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요. 새것만으로도 안 되고 옛것만으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이 상호 보완하여 완성된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므로 새것과 옛것이 반드시 같이 곳간에서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곳간에서. 제자들아, 너희들은 그 옛것과 새것이 의미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 진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천국의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대명령과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옛것은 무엇이다? 구약, 율법, 유대주의, 옛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은 세상의 힘을 힘삼아 살고 있고 세상의 가치를 가치삼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유대주의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선악과 물고 나온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새것은 무엇이겠어요? 신약?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그럼 신약은 이때 없는 거예요. 새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일곱 가지 비유로 쫙 말씀하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새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완료성, 은혜,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 쪽에서의 주권, 그러니까 유대주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 은혜를 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신약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신약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새 것, 신약, 새 언약, 구약, 율법, 옛 언약 다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옛것, 구약, 다른 말로 제사나 율법 지킴 같은 인간들의 노력으로 선민됨, 선민됨을 유지하게 되는 그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연성, 새것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몽학선생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지금 비유로 그걸 설명했는데 너희들 그걸 알고 있니? 그러면 너희들은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끌고 나오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 맞다인 거예요. 명쾌하죠?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어디에? 율법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몽학선생은 아기를 학교로 데리고 가는 노예예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의롭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의 날개씨 닭날개였다라는 거, 달개 비상이었다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 구약, 율법이 주어졌었던 것이다. 율법과 제사와 양심이라는 건 그런 이유에서 주어졌던 것이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구약은 왜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에서 나오는 날개짓은 달개 비상일 수밖에 없는가를 절절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시험장이었던 거예요. 구약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구약인 거예요. 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신학생들도 이해 못하는 이런 개념을. 왜 신약의 시대를 제가 구약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직 옛 몸을 입고 있고 옛 습관, 옛 자아에 젖어서 구약의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신약이 덮쳐오는 거예요. 천국이 덮쳐오는 거예요. 인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여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는 만용이요 교만임을 폭로당하는 현장이 바로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 선악과의 시험장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하늘을 날 수 있는 활공 기법을 차압당한 채 이 땅에 태어나는 죽은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죽은 닭들이 날아보겠다고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과 각종 선행체계와 지식체계들을 만들고 문명과 문화를 이용하여 괜찮은 인간들이 사는 괜찮은 세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그리고 그 괜찮은 세상에 스스로의 힘으로 괜찮은 나가 되어 들어가겠다고 날개를 퍼덕이고 있는 게 이 인류의 역사란 말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나는 내 힘으로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웃긴 만화 영화 같은 게 이 세상인 거예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자의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 나는 내 힘으로 선악과 안 따먹을 수 있어. 봐, 나 박사학위 다섯 개 버리고 아프리카 가서 50년 선교했다. 슈바이처. 나 무폭력 무저항으로 인도를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었어. 간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인간들이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았다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시험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내내 선악과 나무가 인간들을 시험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야 그 probation, 시험의 의무를 다 마치고 생명나무이신 예수에게 이 선악과 나무가 먹히는 거예요. 이게 역사고 이게 묵시라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신약이고 이게 구약인 거예요. 이 선악과가 하나님에 의해 먹히버리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 먹혀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probation is over, 이게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강도 있고 보석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데 유일하게 선악과 나무만 없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는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probation, 선악과로부터 왔으니까 선악과는 이제 없는 거예요. 저주가 다시는 없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첫 언약, 즉 구약은 그 자체로서 완료성을 가진 언약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구약은 신약, 예수, 은혜를 결론으로 하여야 그 가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구약은 저주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설교가 구약과 신약이더라고요. 중고등부 설교를 저희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라는 교리집을 영어로 번역하여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하는 거 아시죠? 아마 오늘 설교되고 있는 이 세상 전체의 중고등부 설교 중에 가장 어렵고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설교일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복받은 아이들이에요. 애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설교해도 되느냐? 물론이죠. 아이들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아이들을 재밌게 해주어서 그 아이들을 교회에 억지로 앉혀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이런 것이겠거니, 교회는 이렇게 나를 재미있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곳이겠거니 하고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온통 유스그룹이나 무슨 유년주일학교나 애들 비유 맞추기에 급급해. 왜? 그들을 잡아야 부모를 잡거든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어떻게 기분 좋게 해줄까요? 이야기하면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애들 다 나가면 어떡해? 엄마 아버지 다 나가라 그래. 그런 사람들 필요 없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배우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설교와 오늘 우리 어른들의 설교가 기가 막히게 하나로 일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더욱더 확실히 이해를 하고 가셔야죠. 그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구약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직분.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보시다시피 바울은 구약 율법의 모세의 직분을 죽이는 직분이라 그래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율법 자체도 죽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서 하늘에 오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달깁니다. 어서 죽여주세요. 어서 날개 끊어주세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에 올려주세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끌어내기 위한 징검다리요 도구인 거예요. 율법, 구약은.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그 하라의 명령은 지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서 자폭하여 죽으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그걸 잘 지켜내는 롤모델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착하게 훌륭하게 변해야지? 아니요.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자는 날개를 끊기고 죽어간다니까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숨겨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도 슈바이처처럼 폼나게 한번 인기 끌어보겠다는 것입니까? 본받아서 성도는 그거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죽은 달기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는 없음이에요. 그냥 없음이니까 하나님이 있음이신 예수 독수리의 날개 위에 나를 얹어 나를 그 독수리와 함께 있음으로 여겨주세요. 이게 신앙이라 말입니다. 이게. 근데 전부 자기들이 할 수 있다 그래요. 이를 악물고. 이를 악문다는 건 그걸 시킨 대상이 나보다 힘이 없으면 내가 죽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개념 하나만 제대로 딱 잡으면 성경은 그리고 설교는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다소 몇 달간 한 1시간 반씩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것만 이해가 되면 설교는 곧 짧아져요. 50분 미만으로. 그게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계속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을 끌어다가 증거로 계속 대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니까. 자,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명료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구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있다.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냐. 둘째 것은 뭐? 신약, 은혜, 예수.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 구약이죠. 너희들 이거 지키면 내가 살려주고 안 지키면 죽인다. 이게 구약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손잡고 끌고 가도 안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구약이에요. 그래서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날에는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제사를 지내야 착하게 살아야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는데 그게 구약인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걸 구약을 통해서 폭로시켜버리고 이제는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새 마음이 되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새 생명으로 네 안에 뚫고 들어가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침공하여 네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늑탈하여 끌어내버리고 내가 네 안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털리고 빼앗겨야 돼요. 죽어야 돼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착해져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여기서 흠이 있다라는 표현은요, 구약이 신약으로 결론이 맺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언약을 흠잡기 위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흠이 있어요? 그 자체가 흠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로 결론되어지지 않는 구약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구약, 즉 옛것은 새 언약, 새 것의 도래의 필연성을 가르치기 위한 징검다리 같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새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새 것으로 환치, 치환되어져서 아무런 공로나 업적이 없이 거저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잘남과 착함과 공헌과 열심 등이 하나님에 의해 무시되는 거예요. 간디 슈바 있죠?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 보내버려.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착함을 하나님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의 착함을 무시한다니까요. 인간의 종교 행위를 무시해버려요. 그 열심 있는 이슬람교인들, 열심 있는 힌두교인들, 열심 있는 불교인들 전부 지옥 보내버려. 왜? 인간들의 종교 행위, 그 열심은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묵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를, 선악과 입에 물고 만들어내는 인간의 역사를 계속 공격하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 무시되어 버리면 아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구나를 올바로 자각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폭로되어질 때 어떤 인식이 들어요?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여러분은 그런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것도 자주. 그러한 고민 속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게 날아다니는 닭이에요. 복음을 이렇게 매주 설명해 주는데도 잊어버리는 닭대가리들. 나르는 닭들이죠, 이게. 그리고 잘난 체하고 인기와 평판을 쌓고 자기 가치 챙기고 인기 챙기고 영광 챙기는 닭대가리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임이 폭로가 되는 거고 나쁜 고기로 들켜지는 것이며 가라지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의 그 씨가 그 불가능한 밭에 심기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물 속으로 들어와 나를 좋은 고기로 끌어내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가라지 같은 자들을 알곡으로 추수해내는 거예요.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묵시 앞에서 계속 실패하는 모습으로 선악과가 생명나무에게 먹히는 모습으로 다른 말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자랑이 되고 인간의 공로와 업적과 공헌, 즉 역사는 묵사발이 되는 형국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점점 훌륭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점점 무기력한 사람으로 들켜질 수도 있어요. 점점 착한 일에 흥미를 잃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걸 덮고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로 폭로되는데 하나님의 강함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약할 때 강함 되심인 거예요. 근데 전부 강한 자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해야 되는데 내가 흥하고 나는 점점 잘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나는 잘하고 있거든요. 날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잠깐 난 것의 보상으로 이 땅의 모이들을 얻어먹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세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개혁주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착한 일 좀 하고 그것의 보상으로 인기도 얻고 박수도 받고 일간지 신문으로부터도 좋은 평판 얻고 세상 재화도 얻고. 그래서 개혁교회는 반드시 개혁돼야 돼요.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개혁돼야 됩니다. 성도는 그러한 역사의 실체를 올바로 해석해낼 수 있는 해석학적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의 백성은 자신들의 무기력함과 불가능함을 폭로당하면서 참 천국이신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인 거고 거대한 겨자나무 앞에 겨자씨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것인 유대주의와 율법에 젖어있는 제자들에게 일곱 개의 비유를 쉬지 않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럼 이제 시험 봐야지. 알아들었어? 그러하오이다. 시험 보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러하오이다. 유대주의, 인본주의, 율법으로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의지해야, 은혜만을 의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이 구약, 즉 옛것이라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과 경건과 애씀은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죠? 죽이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스스로 날개짓하면서 퍼덕이며 공중을 날려고 하는 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자해이며 자살인 거예요.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서 간디는 자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선교하면서 슈바이처는 자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죽음으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는 여러분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애씀의 결과로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여 예수라는 독수리의 등으로 갈아타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날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건, 애씀, 열심은 자살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아담과 똑같은 선악과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따먹지 말라고 준 게 아닙니다. 따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 가장 보기 쉬운 곳에 심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따먹으라고? 나는 이렇게 따먹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이걸 따먹을 수밖에 없는 무, 없음,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무흠한 짐승의 가죽을 벗겨 그 부끄러움을 없음을 덮어 있음으로 만들어줘야 비로소 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따먹어! 그리고 에단동산에 심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제발 성경을 동화책처럼 보지 마세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였는데 어떤 놈이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잊혀지가 됐다. 이건 유치원 수준의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그게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 그걸 놔두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건 너희들이 따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숨기셨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빨리 죽이시고 내 날개짓 이 날개 빨리 꺾어주시고 독수리 등 위에 얹어주세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전부 자신들이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다고 용기 백배해 있어요. 보면은 전부 간디고 다 슈바이처야. 너무 착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잡을 수가 없어. 하도 푸드덕거리면서 도망다녀가지고 닭장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철장으로 맞아 혼절해요. 그때 털 뽑히고 날개 잘리는 거예요. 푹 삶아져서 독수리 등 위에 척 얹혀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성경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확실하게 약속된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환란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거는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환란이래요. 근데 그걸 성경이 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거 뱉어내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렇게 먹고 죽어 있는데 백설공주처럼 독사가 먹고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살려내요. 결국 나를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거구나. 이거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화목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했는데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의 화목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화목.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분이 계신 곳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우리 연애할 때 경험해봤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괜히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아. 다 잊어버리셨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려면 내가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가 나한테 들켜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들켜지고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이해되어지면서 내가 아주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아주 조금씩. 그러나 이 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변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롤모델 찾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찾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라고요. 저런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오히려 그걸 배우시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자들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저마다 자신이 신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신을 두기를 싫어해요. 왜? 그러면 나의 신됨이 부인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산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죄를 다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도움 안 받고도 착하고 성실하게 훌륭하게 살 수 있다라고 열심히 날개짓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놔둔다는 뜻이에요. 간디야 슈바이셔야 그렇게 살아. 그래 열심히 살아서 네 잘난 척 다 하고 가라. 하나님이 놔둔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게. 그리고는 죽인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그게 로마서 1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상실한이라고 번역이 된 아도키모스라는 단어는요, 신에게 버림을 받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도록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날개 퍼덕이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날개 쭉지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 그래요? 퍼덕이는 날개를 거꾸로 오는 게 하나님인데 누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 그래요? 누가 예수 믿으면 병 다 낫는다 그래요? 누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럽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안 되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 날개 축지가 꺾이는 게 그 이 세상에서의 희망이 꺾이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성도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항복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독수리 날개에 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힘을 동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소나기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득 쥐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손 못 들어요. 무거워서. 그리고 아까워서 이 손 못 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같은 구약의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매일매일 옛것을 해체당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그 옛것의 총화이자 보루인 목숨을 빼앗기면서 그 옛것의 삶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삶은 계속해서 빼앗기는 삶으로 점철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왕창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의 풍요를 가득 채우는 자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털리고 옛것은 털리고 하나님 앞에 빈 그릇으로 서서 그분의 생명력을 풍성히 받는 자로 서는 거. 그게 완성이에요. 성도의 완성 지점. 이렇게 구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보화를 소개하기 위한 몽학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제사 지내라 율법 지켜라 그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구약은 전부 나에 대하여 예수가 아니면 안 되지롱 이거 가르쳐주기 위하여 전부 기록해 놓은 거야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서 성경은 구약이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구약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은요.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전부 다 뭐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왜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 너희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하나의 명령을 준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옛 몸을 갖고 그 구약을 살면서 신약의 위대함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인생이에요 그것이. 구약은 모두 예수님의 희생제사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어지게 될 하늘의 진짜 보물인 영생에 관한 것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의 논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구절들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유치해서 신명기 28장은 예로 안 들겠습니다. 잠언 8장 보세요.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딴 건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재물이라는 단어가 확 눈에 띄죠.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게 하겠다.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 영광과 생명 필요 없어. 재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상은 재물이래요. 그러면 같은 잠언서에 이런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가지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재물을 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님 잘 믿으면 재물 주신다고 해놓고 그 재물은 죽을 때 전혀 무익한 거래요. 그러면 그 재물을 갖고 뭘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 재물은 성도에게 있어서의 진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은 그 자체로 이것으로는 절대 만족과 풍요를 누릴 수 없는 것이구나. 나에게는 메시아의 은혜만이 진정한 보화여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과 연결하지 않고 이런 구절만 쏙 끌어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건 뭐예요 도대체? 평생 떡만 먹어요?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면 그걸 냉장고에다가 전부 붙여놨어.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옛 것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만족은 없다란 뜻이에요. 성도에게 주어질 수 있는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안 돼. 죽어. 넌 닭이야. 죽어. 이게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의문.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새 언약이 살려내는 거라니까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어떤 성취나 업적으로도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이 심심해지는 거예요. 자꾸. 심심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한 2m는 공중으로 공중부양했을 텐데 이제는 별로 심심해. 공허해. 자꾸 그렇게 여겨져야 돼요. 옛 것으로는 만족이 주어지지 않아야 돼요. 새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거부들이 하나같이 전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죽은 거예요. 그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 죽을 때 재산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가 발붙일 땅도 유업을 얻지 못했다 그래요.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 쓸모 없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 나는 이 재산을 갖고도 약속의 땅에 발붙일 만큼의 땅도 구할 수 없는 것이구나를 아브라함은 알고 갔다는 뜻입니다. 그거 배우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옛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나같이 전부 예수로 수렴되어야 할 징검다리들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세상 것의 획득이나 소유의 다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는 평판이나 인기 등으로 여러분의 성숙을 자랑하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증명해내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셔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칭찬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막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지 않아야 할 칭찬을 여러분은 연극을 함으로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그치란 뜻이에요. 그걸 그쳤을 때 진짜 사람들이 여러분의 실제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봐줄까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연극을 하고 쇼를 하냐면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칭찬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걸 중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도 닭대가리에 불과하구나를 사람들에게 그냥 폭로당하면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저렇게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정도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뭐이 그렇게 대단한 인간들이 있어요,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이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There's nothing new under the sun. 새 것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예수 새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을 보면 이 해 아래 새 것들이 나타났대요. 새로운 피조물들이 나타났대.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인 예수 안에서란 말입니다. 새로운 것으로의 자격을 발휘하여가 아니라 유일한 새 것인 예수 안에서 거저 새 것이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가지고 나오는 천국의 서기관들의 삶인 거예요. 그들은 새것만으로 자신을 자랑할 수도 없고요. 옛것만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옛것됨, 구약의 폭로와 그것을 덮으시는 새것의 은혜성을 증거하는 자로, 그래서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들고 나오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거예요. 어떻게 더 잘 설명해 이걸? 그러나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착하게 잘 살아서 종교 행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겠다고 하는 걸 그냥 유대주의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뱀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것과 옛것을 같이 들고 나오면서 이 새것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자. 나는 쇠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흥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선악과 안 따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이제 내 욕심 부려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 저거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고 내 생각에 탐욕으로 올라오는 거 그거 얻어내는 게 진짜 복이 아니구나. 이거 배우고 가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자, 요게 바로 죄인의 상태예요. 나라는 자아의 핵이 마음이죠. 그 마음에 뭐가 붙어 있냐면 하나님이 멀리 떨어짐과 동시에 내 몸, 건강, 가정, 내 가족, 돈, 일, 이웃 같은 것이 나의 마음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아가 되는 거예요. 나, 자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곳, 그것을 끌어당겨 우리는 나로 흡수해버린다고. 이게 나예요. 나. 근데 요걸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전부 저런 걸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가족관계가 화목하고 돈이 많고 훌륭한 일을 하고 이웃들에게 인기와 평판을 얻고 이런 것들을 잘 해내는 사람을 잘 산다라고 하죠. 에? 근데 성경은 요 상태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이 육의 세계, 옛것의 세계에서는 요 상태를 잘 산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요 상태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자, 요 상태가 옛것의 상태고 옛것에 빠져있는 죄인의 상태예요. 그럼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가?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는 인간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나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된 존재가 비로소 있음이 되어 그게 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 건강, 몸, 가정, 돈, 일, 이웃을 그 안경을 통해 보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에 하늘의 관점으로 저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저게 다 나를 규정하는 데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의 주체가 되어 있던 저것들이 객체화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되어 그게 나인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인 거예요. 이 상태를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짜다크, 의로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이 불의한 상태예요. 이게 의로운 상태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구원,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여전히 자기 마음에 이 세상의 힘과 가치들을 그대로 끌어당긴 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100일기도 1000일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요구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겉만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막 가. 일자리 다 때려치고 선교 가고 집 팔아서 헌금하고 막 하는데 여전히 나의 인기와 평판을 챙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십자가는 절대 하나님을 이 나라는 자아 숭배교에 빠져있는 이 존재와 연합시킬 수가 없어요. 왜? 여전히 그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래서 왜? 난 이렇게 착하게 살잖아. 난 이렇게 헌금 많이 하잖아. 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잖아. 이러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요 상태를 죄라고 한다니까요. 무시무시한 죄란 말이에요. 요거는 겉이 아무리 깨끗이 닦인다 할지라도 절대 청결이 아니에요. 청결이라는 건 있어야 할 게 제자리에 있는 게 청결이란 말입니다. 화장실 바닥이 아무리 깨끗해도 거기에 밥풀이 떨어지면 그건 밥이 흘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화장실 바닥 된 우리를 그냥 락스로 빡빡 닦으면서 하나님 빨리 오셔서 여기서 밥 비벼드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날개를 퍼덕이는 닭의 수준인 거예요. 하늘을 날지도 못하면서 나는 흉내만 내는 닭. 그러면 하나님이 요 상태를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다음 그림 보세요. 내가 마음으로 붙들고 있던 몸, 가정, 돈, 일, 이웃 이런 것들이 강제로 끊어져 나가요. 그걸 환란이라 그래요. 고난이라 그래요. 내 마음에 주체로 들어와 있던 것들이 이제 객체화되어 너가 되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이 전체가 나였잖아요. 내 가족, 내 돈. 그래서 그게 끊어지면 목매달아 죽잖아요. 망해도 죽고 사랑하는 이가 죽어도 죽고 건강이 문제가 생겨도 죽어. 그게 나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가 그 삶에 뚫고 들어오면 이게 객체화되어 내 밖으로 나가서 너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내 안에 살로, 피로, 뼈 안에, 뼛속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파요. 깨어져 나가는데 이게 아파요. 죽을 것 같아. 그걸 환란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병에 걸리고 자식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바로 환란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나로 붙들고 있던 게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게 닭날개가 찢겨지고 닭이 지금 초죽음이 되어지는 상태예요. 왜? 그 상태가 돼야 독수리 날개 위에 얹혀질 수 있어요. 아니면 퍼덕거려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자의 삶은 반드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다음 그림. 나에게서 내가 내 자아 안으로 끌어들여 내 마음을 주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 이 세상 속에서 저런 것들을 얻어내요? 이 나를 살찌우게 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많건 적건 하나님 거기에서 내 마음을 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를 점차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 단계가 있으니까 필요할 땐 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점점 바뀌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라는 자아를 형성하고 있던 몸, 가정, 돈, 일, 이웃 등이 나에게서 끊어져 나간 자리에 하나님이 연합되어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옛것이 물러가고 새것이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몸, 가정, 돈, 일, 이웃 등의 그 옛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완성이 되는 새것의 도래의 그 필연성과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란 말이에요. 저것들은 다. 그게 옛것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옛것, 율법이란 말이에요. 저게. 심지어 나라는 존재의 울타리 속에서 끊어져 나가야 할 것들 중에는 스스로 열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다라는 그 마음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착하게 살려는 노력을 중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손을 두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이에요. 따라서 그건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도 끊임없는 욕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착하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몇 개 해놓고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쌓아버리는 행위는 죄란 말이에요. 그까지 거 몇 개 해놓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럽게 산다? 나보다 이런 더러운 지저분한 일을 했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여전히 옛자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깨끗한 모습까지도 자신의 좋은 평판의 도구로 챙기려 하는 날아다니는 달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열심까지도 천국의 침례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는 때로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 덜 착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뺏어가시거든요. 잘난 척하지 마. 성도는 그저 온통 옛것으로 둘러싸여 있고 옛것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은혜로 오신 이 세상 속 유일한 새것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자로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다 뺏기고 다 비워지고 다 죽어져서 독수리 날개 위에 그저 얹혀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진짜 헌신, 진짜 착함, 진짜 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독수리의 착함이고 독수리의 신앙이고 독수리의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만을 카운트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알아먹어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 이해하고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셨을까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자마자 바로 보내셨어도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때를 이미 창세전에 결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왜 수천 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다른 질문으로 바꿔볼까요?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낸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안 넣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실까요? 다른 질문으로 바꿔볼까요? 왜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서 에베소서 1장 되었다면서 왜 이 인생을 이 역사를 왜 살아야 돼요 도대체? 이 광야 인생을 40년 인생을 왜 살아야 돼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폭로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죽였어요. 옛사람 60만 명을. 그리고는 전혀 변화가 없는 새사람 60만 명을 예수,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독수리 등에 얹어서 요단강 가르고 그냥 들여보내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들이 1세대 60만 명이 죽고 착해졌단 말이 나옵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이 더 성숙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거구나. 열심히 술 만들고 약 만들고 고향 만들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사는 거구나. 그거 배우고 죽는 거예요. 죽었더니 하나님이 살려서 새 사람으로 살려서 여호수아 독수리 날개에다가 척 얹어서 가나안으로 확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만큼 명쾌한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자기 자신을 신삼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그들이 나로 규정하여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이 그 안에 채우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로 규정했던 것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게 율법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 전체를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건데 그게 성경이고 그게 역사예요. 그게 묵시에 의해 공격당하는 이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죽은 닭이네요. 나는 선악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네요. 아니 내 목에 있어요. 트름하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더러운지 이 존재가 얼마나 추악한지 트름만하면 그 선악과 튀어져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려요? 날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내게서 지금 내가 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때에 여러분은 아플 거예요. 그때 연극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그까지 재산? 아니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할렐루야. 미친놈이에요 이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쇼하는 거예요 그건요. 나는 이런 신앙 갖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 쇼하는 거예요. 망했으면 우세요. 아파야죠. 내가 내 살로 갖고 있던 게 떨어져 나갔는데 어떻게 안 아파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왜 죽이셨어요? 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아파해야 돼요. 그 아파하는 아각거리는 그 닭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로 덮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지 나는 신앙이 이렇게 훌륭하여 우리 아버지 엄마 돌아가셔도 아무렇지도 않아. 예수님 아니면 미친년이라니까요. 근데 인간들은 그 자리에서도 자기의 평판과 인기를 챙겨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여러분을 공격당하여 괴멸시켜야 돼요. 그리고 축 늘어진 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얹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야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라고 여러분을 지금 인식하고 있다면 그대로 드러내세요. 그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신대. 봐, 내가 이렇게 폭로됐더니 예수라는 독수리 날개 위에 내가 이렇게 얹혀져 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해. 너는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존재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 관계를 다 끊어내시고 내가 나로 소유하고 있던 물질 재화도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자로 나를 만들어내시고야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자식이나 부모가 그 사랑했던 가족이 지옥에 들어가서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아도 가슴 아프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관계가 돈이나 재화나 이 세상의 힘들이 나에게서 끊어져 나가는 것처럼 관계까지도 끊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끊어져 나갈 때 여러분은 아프셔야 돼요. 그리고 소리 지르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덮으시는지를 경험하세요. 그러면 돼요. 후한서의 양수전에 보면은 조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위나라의 조조가 한중을 평정하고요. 이제 촉에 유비를 공격해서 그 나라까지 정벌 하려고 하는데 퇴각을 하기도 뭐하고 공격을 하기도 뭐하고 이런 상태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그때 조조가 한마디 합니다. 계륵일세. 계륵이 뭐죠? 닭갈비. 닭갈비는 이건 먹을 것도 없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오죽하면 춘천에서 닭갈비만을 모아다가 가진 양념을 섞어서 사기로 닭갈비를 팔겠어요.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양념과 야채로 이건 갈비다라고 인식시켜서 팔고 있죠. 정작 먹으면 뼈밖에 없어. 계륵이에요. 그 말을 들은 양수가 아 우리 주군은 이걸 계륵으로 보고 있구나. 철수해라! 물어보지도 않고 철수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세상의 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아요. 이건 놔도 괜찮다는 걸 알면서 계륵처럼 놓으면 뭔가 허전해서 이걸 붙들고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안달을 떨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조조도 이 계륵은 버려도 괜찮은 거야. 철수하자 하고 계륵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 계륵을 두고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도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치고 들어올 텐데 그때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진짜 복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